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과거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 신문은 오는 27일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 중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1%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 같은 태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얼마나 상징적인지를 밝힌 미 백악관 설명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히로시마 방문 중 사과 대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문화대혁명 50주년을 맞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확한 결론을 냈다는 짤막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35년 전 채택한 결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전회에서 문화대혁명은 지도자의 착오로 일어났으며 반혁명 집단에 이용돼 당과 국가,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온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환구시보 등 중국의 주요 매체들에는 오늘 문화대혁명 관련 기사가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1966년 5월 16일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 기간 중 모든 학교는 문을 닫고 공장 가동은 중단됐으며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 파탄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기존의 사상과 문화, 풍속, 관습이 파괴됐으며 최소 수백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탈환을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 공격이 진전을 이루면서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브렌 맥커크 ISIL 소탕을 위한 연합군 특사는 어제 요르단을 방문해 연합군은 거의 매일 모술 지역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ISIL 지도자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ISIL 지도자들은 점차 불안해하고 있다고 맥커크 특사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립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리비아의 새로운 통합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빈에서는 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공동 주최하는 별도의 국제회의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 사태가 논의됩니다. 빈에서는 이 밖에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리 장관은 빈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뒤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장관급 회의에 참여합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어제 두 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4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AFP 통신에 이날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이 항구도시 무칼라의 한 경찰 관서를 공격해 경찰 4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공격은 푸아지구에서 발생한 가운데 ISIL은 인터넷 성명에서 자살 요원이 보안군 배신자들이 모인 곳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찰청장을 겨냥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부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그와 함께 있던 보안요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열리는 축구 경기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수만 명의 관중들이 대피하고 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에서는 어제 본머스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 긴급 대피를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그러나 정밀 분석 결과 이는 민간 경비업체가 탐지견 훈련을 한 뒤 실수로 현장에 흘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선박들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군 당국이 합동으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다음 달 실시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최근 북한이 방북한 BBC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내일 북한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모두 사라졌군요.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의 북한 선박들이 해상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다만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계속 켜두지 않아 이동 경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채택 이후 자취를 감춘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BOA가 13일 선박의 위치와 운항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지도를 확인한 결과 사우스 힐 5호를 포함해 총 5척이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최근 열흘 사이 한반도 서해와 일본 근해 등에서 운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스 힐 5호와 철령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5월 2일 오후 10시 54분과 5월 4일 오후 6시 56분에 북한 서해 앞바다에서 북쪽 남포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마찬가지로 세보호도 8일 새벽 4시 30분 중국과 가까운 서해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흔적을 남긴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림 2호는 13일 오후 7시께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135km 떨어진 지점에서 북동 방향의 일본 영해 쪽으로 항해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싣고 운항을 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전력이 있는 청천강호 역시 일본 본토와 대마도 사이에서 4일 새벽 4시 40분에 포착됐습니다. 이 지점은 대마도로부터 약 50km, 후쿠오카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일본 영토와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국제 규정상 상시 켜둬야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로 운항을 하다가 중국과 일본 등 영해에 들어서면서 잠깐씩 위치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이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대북 제재 채택 직후 레이더망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결의안 채택 한 달이 된 시점 BOA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모든 선박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5척의 선박들이 또다시 포착되면서 원양해운회사 소속 선박들이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선박 중 일부가 일본 인근 해상이나 중국 쪽에 가까운 서해상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서해에서 동해로의 운항과 같은 북한 항구 사이의 이동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항이 금지된 해외 항구를 목적지로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켠 시간이 워낙 짧아 이들 선박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 한, 일 세 나라 군 당국이 합동으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다음 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 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시작 직전인 다음 달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3척의 이지스함 한 척씩이 참여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4년 12월에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요격 훈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서 2016년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연루된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회 테드포 위원장이 12일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포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한 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23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부, 북한 정부의 대리인, 북한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미 행정부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밝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23가지 테러 사건들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하며 미국 행정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00년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를 유인 납치했으며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통신 장비와 미사일을 제공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테러 공격을 지원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청문회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후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오늘 정부와 정당, 단체 명의의 공동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성명은 한국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또 통일 대방론 등의 통일 정책은 제도 통일과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핵 보유와 남북 관계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핵 보유국 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 한국의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핵 불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의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헌법에 이어 당 규약에까지 핵 보유국임을 못 박은 만큼 향후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자기네들이 핵국가이다라는 거를 헌법에도 개정하면서 그거를 넣고 이번에 노동당 규약에도 그 부분을 넣고 해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핵폐기나 비핵화 쪽으로는 자기네들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향적인 태도를 한다면 그 부분 수정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헌법이랑 당규약이랑.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기조에 맞서 북한은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대외 전략을 토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북 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강 동부가 연구실장은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태도를 지켜보며 핵 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나홀로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보다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일단 남쪽에 대해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서가지고 남쪽을 강박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기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남북관계의 어떤 세력 균형이 바뀌었다라는 인식 내지는 그런 걸 과시하는 전제 위에서 대남 관계를 정립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보다는 상당 기간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전술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며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입니다.
6월 초가 되면 대북 제재 1차 이행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화 협상으로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 북한이 이해관계하고 중국이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북한이 나름대로의 전술적인 변화 조치를 취한다면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추가 핵실험 카드를 밀어놓고 대화 공세를 펼치며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화와 협상 요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선 비핵화 입장과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경우 이를 명분으로 대화와 협상 요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우선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대화 재개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는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부원장입니다.
북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만 논의하고 비핵화는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론하고도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설령 병행론을 이야기하더라도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의 그 계산대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도발이라고 하는 카드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죠. 당장 이제 이달 말부터 뭐 대북 제재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또 국제사회 압박을 회피하고 또 공조전선의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당대회 이후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뿐 아니라 기습적인 국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과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가 대립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취재진을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했다며 구금하고 추방한 일이 있었죠. 영국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아닐레이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BBC 방송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12일 북한의 그 같은 조치와 관련해 영국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같은 조치는 북한 정권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BBC 취재진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북한 당국과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취재진이 평양을 떠나기 앞서 이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영국 외교부는 대북 정책인 비판적 교류 정책에 따라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비판적 교류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한다는 정책입니다. 앞서 북한은 학술 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 3명과 동행해 평양을 방문했던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한 뒤 추방했습니다. 이들 취재진 3명이 지난 6일 평양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당국자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8시간 동안 북한 당국의 신문을 받은 뒤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BBC 취재진 3명은 평양에 머물다 9일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BBC 취재진이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에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지난 1분기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석탄은 이 기간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1분기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BOA가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이 약 1,67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4% 줄어든 규모입니다. 2015년 1분기 양국 교역액은 약 3,6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러시아의 대북 수출이 대폭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올해 1분기에 러시아는 북한에 약 1,330만 달러어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62% 줄어든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 품목 1위는 약 1,100만 달러가 팔린 광물성 연료로 이 가운데는 석탄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냉동 어류로 모두 11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석탄은 올해 1분기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에서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액은 많이 증가해 올해 1분기에 약 3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 품목 1위는 냉동 어류로 수입 액수가 약 2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음 2위는 의류로 모두 28만 달러치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출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인 석탄은 이번 1분기에는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 지역의 감시 강화로 탈북자들의 월경 비용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직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표운 한국의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북중 국경을 넘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치솟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16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북한 내부를 찍은 동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불을 준다고 해도 탈북만 시킬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지금 저한테도 뭐 수도 없는 탈북자들이 연락이 와요. 돈 드릴 테니까 제발 가족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 만불을 주고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는 상황입니다.
김 목사는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중국 당국이 설치한 철책을 보여주면서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도 철조망을 계속해서 설치해 이중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지역 북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며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감시활동 강화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 행위에 대해 한층 가혹해진 처벌 또한 탈북자 감소의 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도와준 군대라면 군대만 처벌받았는데 뭐 군대가 잘못했으면 일가족이 처벌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탈북자가 했던 뭐 가족 전체가 뭐 잘못되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706명이었던 한국 입국 탈북자는 이듬해인 2012년 1,502명으로 대폭 줄었고 이어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그리고 작년엔 1,276명으로 매년 1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김 목사는 장마당 등 시장 경제가 퍼지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도의 굶주림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탈북했는데 요즘엔 엘리트들이 많이 탈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3명이 그 북한의 그 식당 조원들이 탈북하는 계기도 보면 굉장히 그 자본주의에 눈을 뜨는 거예요.
김 목사는 또 만포와 해산 등 몇몇 지역의 국영상점과 장마당 그리고 무허가 시장을 일컫는 이른바 메뚜기 시장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 경제가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북한 내 소식통과 연락을 했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가중된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이 아직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쌀이나 곡식류도 굉장히 그 북한에 지금 풍부하게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이나 핵폭탄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어떤 뒤에 배경의 자신감은 과거와 같지 않게 이제는 북한 내부가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목사는 과거 10여 년 동안 현지 소식통을 통해 북한 지역 곳곳을 은밀하게 촬영해 매년 언론에 공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한국으로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번 탈북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으며 이들이 현재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외부인과의 접견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금식을 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변은 오늘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접견이 거부되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 경위와 자발적 탈북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되지 않을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취직할 때도 영어 실력이 필수인데요.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 역시 영어는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의 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Just look at it
together. So just reviewing last.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 시민단체와 함께 탈북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 사업인 E++ 열려라 영어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 열려라 영어 학교는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과 2박 3일간의 E++ 영어 통일 캠프를 각각 진행하게 되는데요. E++ 열려라 영어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서빙라이프의 박선영 국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여기 한국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길거리 나가보면 양옆에 사인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언어들이 대부분이 외래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그 남한에 정착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걸림돌인 언어, 특히 영어를 우리가 좀 해결해 주면 어떨까라고 시작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 E++ 열려라 영어학교입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또 우수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남북하나재단 그 민간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영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정착을 위해서 영어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E++ 열려라 영어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노력으로 수강생들의 영어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된 탈북민 강현경 씨입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영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은 그게 영어가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배워도 그게 쓸 데가 없으니까 되게 그냥 게을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해요. 너무 어려워서 전 또 대학교 가는데 그냥 차이점은 북한은 일단 영국식 발음이고 뭐 가르치는 문법 같은 거는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수업을 듣는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두드니까 그게 우리한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강현경 씨는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픈 꿈이 있는데요. 그런 꿈을 영어로 적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해가지고 그냥 외국에 나가고픈 생각을 이야기하자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작게 썼어요.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영어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서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영어는 다 통하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It's where you live now. Your hometown is where you are from.
E++ 열려라 영어학교에서는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온 스테파니 씨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많이 고생했고 이렇게 뭐 보통 사람보다 경험이 뭐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뭐 가족에 대한 교제였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에 대한 얘기할 때는 많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조심하게 뭐 잘 준비해오면 그런 실수 없도록.
스테파니 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탈북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교육 기회들이 더 많이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학교 다니면서 숙제 많고 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런 좀 재밌게 배워주는 엑스트라 뭐 따로 기회 있으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친구들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더 많이 가족 같은 그런 환경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플러스플러스 열렬아 영어학교를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영어 수업은 학기별로 진행되고 있고 매학기 영어 공부를 원하는 탈북 청소년과 성인 20명을 모집해 진행합니다. 서빙라이프의 박선영 국장입니다.
인조이 잉글리시 CBL 수업은요. 1, 2학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2학기 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중순부터 저희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영어 통일 캠프라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딱 친구라고 북한 말로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말 친구가 되어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한 저희 지금 현재 목표로는 1대1의 그 원어민 선생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 또 미국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중동 국가 리비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이탈리아 등 서방 지도자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이 콜롬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이 진행돼서 코카인 8톤이 압수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프랑스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직 장관 17명이 이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함께 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미국에서 이민자 단체들 중심으로 시민권 신청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실각한 지 5년이 다 됐는데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의 이 민중봉기 이른바 아랍의 봄 당시에 리비아에서는 2011년 10월에 무아마르 카다피의 죽음으로 42년 독재가 끝났었죠.
네.
당시 리비아에서는 민주주의의 희망이 싹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리비아의 안정을 이끌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랍의 봄 이후 여러 나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리비아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상황이?
예, 나라가 둘로 쪼개진 형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수도 트리폴리의 이슬람계 정부, 또 동부 토브루크 비이슬람계 정부로 나뉘어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엔 같은 국제사회는요, 동부의 비이슬람계 정부를 지지하지만 이 트리폴리의 이슬람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중앙은행 총재가 금고 비밀번호를 넘겨받지 못해가지고요.
예.
이 알리 알 히브리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가 동부 도시 베이다에 있는 중앙은행 금고를 열기 위해서 열쇠공까지 고용한 상황입니다.
예.
중앙은행 총재는 동부 비이슬람계 정부 쪽 인사고요. 중앙은행 금고에 5자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트리폴리 정부 측인데
네.
트리폴리 정부 측은 금고에 든 금화가 무장 세력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예.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참 밖에서 들었을 때는 우스운 에피소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리비아가 대내외적으로 지금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무아마르 가다피 독재에 맞서 싸웠던 반군 그룹은 군부에서 쏟아져 나온 무기를 손에 넣은 뒤에 군벌이 됐고요.
네.
친 가다피 진영도 민병대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특정 정치 세력의 용병으로 고용돼 싸우거나 유전이 몰려있는 동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투를 계속해왔는데요.
네.
외부적으로는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예.
이 리비아의 혼란을 틈타서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장관이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인 그 논의 주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아무래도 ISIL이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일을 저지하는 문제가 좀 초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미국과 이탈리아 외무장관의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ISIL이 리비아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 대한 문제이라는 것의 뜻을 같이 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미 국무부 측은요, 리비아는 북부 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은 물론이고 지중해와 유럽으로 향하는 요충지라면서 DAC, 그러니까 ISIL을 낮춰서 DAC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 DAC가 리비아에 발을 담그는 일을 이것은 모두에게 불황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미 소식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사상 최대 마약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고요?
네, 콜롬비아 북서부의 바나나 농장에서요, 무려 8톤 규모의 코카인이 발견됐다고 AFP 주요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네.
콜롬비아 경찰에 따르면은요, 최근 이 당국이 해안 도시 터보 인근 바나나 농장에 은닉해 있던 이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적발했고요.
예.
이 코카인의 유통과 관련된 주범 3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3명의 행방을 수색 예. 중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농장에 바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규모 코카인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8톤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 콜롬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발량이라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약 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예.
적발된 8톤 가운데 한 1.5톤은 이미 포장을 마친 채로 수출 시장으로 나갈 준비가 끝난 상태였는데요.
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요, 이 터보 작전은 우리 역사상 최고 성과를 거뒀다면서 콜롬비아 경찰의 이번 마약 단속 작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의 거대한 마약이라면 큰 마약 조직이 연루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요, 클란 우수가라는 범죄 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요.
예.
이 클란 우수가라는 갱은 미국 정부가 이 두목한테 한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서 수배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던 조직인데요. 주로 마약 밀거래를 해왔지만 또 그 밖에도 금품 약취, 불법 채광, 실종, 살인 등에도 여러 차례 연루되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조직의 규모가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잡힌 단원만 6,700명에 이릅니다.
예.
조직원이 잡히면은 계속 인원을 보충하는 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보겠습니다.
예. 사실 남미 여러 나라에서 이 마약 밀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콜롬비아에서도 이렇게 마약 밀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요, 콜롬비아가 생산하는 코카인이 연간 442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예.
콜롬비아 정부가 입수한 양이 지난해 252톤이었습니다.
네.
콜롬비아가 최근에 코카인을 비롯한 마약 생산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클란 우스가를 포함해서 로스페루로스, 뭐 로스푼티에로스 같은 마약 밀매와 불법 채광에 연루된 대규모 범죄 조직을 퇴치하기 위한 공격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입니다. 전직 장관들이 모여서 성폭력 규탄 성명을 냈다고요?
네, 최근에 프랑스 정가에서 잇따라 불거진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의 성폭력을 규탄하기 위해서 전직 장관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이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이 AFP통신하고 BBC 방송에 따르면은요, 프랑스 전직 여성 장관 17명이 어제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예.
우리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성차별적인 행위를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전직 여성 강요 17명이 모여서 이 성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글쎄요, 그만큼 프랑스 정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하원 부의장하고 재무장관이 잇따라 성추문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유럽 생태 녹색당 소속 여성 정치인이 드니 보팽 하원 부의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네.
의혹이 불거지니까 보팽 부의장이 사임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하지만 보팽 전 부의장은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고요. 이런 내용을 보도한 프랑스 언론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셸 샤팽 재무장관은 지난해 1월에 스위스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당시 여기자의 옷차림에 관해 얘기하면서 등에 손을 올린 행위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본인이 직접 인정하기도 했었죠.
예. 이번에 이 장관들의 전직 장관들의 규탄 성명을 실은 이 주간지가 앞서 전해주신 것 말고도 또 자세한 성추문 사례들을 전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프랑스 주간지에 소개된 주요 성추문 사례를 보면은요,
예.
한국계인 플레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이 내각에 입성한 직후에 한 남성 기자로부터 들었던 이 언어 성폭력을 소개했는데요.
예.
당시 기자가 당신은 이 미모의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이 17명이 낸 규탄 성명의 요지는 이 정관계 고위직에 오른 여성들까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될 정도로 이 프랑스가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것인데요. 이번 성폭력 규탄 성명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러즐린 바슐로 전 보건체육부 장관, 세실 뒤플로 전 주택장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장관이었음에도 남성을 독점하는 영역에 진입한 모든 여성처럼 성차별에 굴복하거나 또는 맞서야 했다고 여성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행동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들 프랑스의 전직 여성 장관들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민자 옹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금 시민권 신청 동료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11월 본선거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미국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가 한 880만 정도라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는 이 시민권자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민권만 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예. 유권자 등록을 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시민권을 따고
네.
또 유권자 등록을 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게 하자는 게 이 운동의 목적인데요. 국제서비스 노조하고 미 파밀리아 보타, 이 새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 라티노 승리재단 같은 이런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요. 올해 안에 뭐 적어도 100만 명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단체 이름을 들어보니까
네.
뭐 라티노 승리재단도 그렇고 주로 중남미계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민권 신청 유권자 등록 운동은요. 사실 증오에 맞서라라는 전국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증오에 맞서라라는 운동이 바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자 발언,
예.
이 반 히스패닉의 발언들에 맞서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막말은 참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반 히스패닉계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걸 보면은요.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나 성폭행범으로 취급한 것이 있고요.
예.
또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했고요.
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할 거란 말도 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히스패닉계 주민들 뭐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들 가운데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최근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요, 미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77%가 트럼프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시민권 취득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일리노이주 출신의 루이스 쿠티에레스 민주당 하원의원은요, 이민자와 난민,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무슬림 등에 대한 이 트럼프 후보 등 공화당 후보들의 발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겁을 먹고 시민권 신청 대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을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선거에서 지난 뭐 대선도 그렇습니다만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영향력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투표할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네,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2,730만 명에 달한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입니다. 이 가운데 44%가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예.
전통적으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시민권 신청 대상자들한테 빨리 시민권을 신청해서 투표에 참여해라 이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 들어서 시민권 신청이 좀 늘었습니까?
예, 이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시민권 신청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또 그만큼 시민권 취득 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증오에 맞서라 측은 지난 두 달 동안 미 전역 300곳 이상의 장소에서 한 5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방법과 과정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은요. 신원조회를 거친 뒤에 이민국 당국자들하고 인터뷰와 또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예.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민권 또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시민권 신청에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 예. 명당 $680입니다.
아, 뭐 미국 시민 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 비용도 결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모두 가셨군요.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기온도 제법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맑게 개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이군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모두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조금 올랐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7도, 개성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이 12도, 낮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29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3도, 장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비가 올 확률도 0%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1도, 웅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0도, 성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바다 날씨도 좋습니다.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모든 해상이 맑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 물결도 0.5에서 1.5m 사이로 그리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5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과거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 신문은 오는 27일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 중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1%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 같은 태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얼마나 상징적인지를 밝힌 미 백악관 설명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히로시마 방문 중 사과 대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문화대혁명 50주년을 맞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대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확한 결론을 냈다는 짤막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35년 전 채택한 결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전회에서 문화대혁명은 지도자의 착오로 일어났으며 반혁명 집단에 이용돼 당과 국가,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온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환구시보 등 중국의 주요 매체들에는 오늘 문화대혁명 관련 기사가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1966년 5월 16일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 기간 중 모든 학교는 문을 닫고 공장 가동은 중단됐으며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 파탄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기존의 사상과 문화, 풍속, 관습이 파괴됐으며 최소 수백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탈환을 위한 미국 주도연합군 공격이 진전을 이루면서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브랜 맥커크 ISIL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군 특사는 어제 요르단을 방문해 연합군은 거의 매일 모술 지역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ISIL 지도자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ISIL 지도자들은 점차 불안해하고 있다고 맥커크 특사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출신 가수 자말라의 최근 유로비전 가요제 우승에 고무돼 있습니다. 페트로 포로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자말라의 우승에 축하 인사를 보냈다며 그가 부른 노래 1944년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래는 옛 소비에트 연방 시절 크림반도에서 추방됐던 타타르족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자말라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작곡을 만들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노래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반대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가수의 정치적인 노래가 유로비전 가요제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어제 두 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4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AFP통신에 이날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항구도시 무칼라의 한 경찰관서를 공격해 경찰 4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공격은 푸아지구에서 발생한 가운데 ISIL은 인터넷 성명에서 자살 요원이 보안군 배신자들이 모인 곳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열리는 축구 경기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수만 명의 관중들이 대피하고 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명문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에서는 어제 본머스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수상한 물체가 발견돼 긴급 대피를 알리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그러나 정밀 분석 결과 이는 민간 경비업체가 탐지견 훈련을 확인한 뒤 실수로 현장에 흘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